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전체 매출의 무려 37%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통의 기업이라면 그거 그냥 즉각적인 파산 선고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문 닫아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살펴볼 기업은 무려 40년이나 된 거대한 금융 인프라 기업인데 실제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마주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들의 그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본질적인 DNA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아예 판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대상은 바로 BC카드,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무려 12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지급결제 시장의 지각변동 그 자체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죠. 1200조 원이라니.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2026년 5월 2일에 작성된 노영우 컨설턴트의 BC카드 비즈니스 일반 사업 기획 및 마케팅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그냥 단순히 한 회사의 채용 공고나 실적이 어떻다 이런 걸 훑어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딱 그 1초 있잖아요. 그 1초의 이면에서 이 거대하고 낡은 결제 시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재편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생존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막 이슈어 그리고 어콰이어러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대체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흔히 지갑에 꽂고 다니는 신한, 삼성, 현대카드 같은 전업카드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역할을 자기들이 혼자 다 합니다.
아, 발급이랑 매입을 다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소비자한테 카드를 발급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역할, 즉 이슈어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가맹점을 직접 모집하고 거기에 결제망을 깔아주는 어콰이어러, 즉 매입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카드도 만들고 가맹점 관리도 다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BC카드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1982년에 처음 설립될 때부터 이들은 카드를 직접 발급하는 이슈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자체 인프라를 깔기 힘든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 그리고 중소카드사들에게 결제망과 그 BIN 라이센스라는 걸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메인 및 프로세싱 전문 사업자로 커온 겁니다.
잠깐만요. BIN 라이센스요? 제가 보고서 읽을 때 그 단어를 보긴 했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약간 5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대체 그게 뭐길래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BIN은 그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의 약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보시면 맨 앞에 적힌 6자리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아, 카드 번호 맨 앞자리요?
네, 그게 바로 BIN입니다. 일종의 카드계의 국제 여권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만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여권이요? 확 와닿네요.
근데 작은 지방은행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핀테크 업체가 이 여권 발급 권한을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직접 얻어내고 게다가 전국 식당마다 결제 단말기망을 직접 다 깐다. 이건 사실상 비용 면에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BC카드가 야,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여권 번호랑 전국에 쫙 깔아둔 결제망을 너희한테 통째로 빌려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카드 예쁘게 디자인만 해서 발급해라. 이렇게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무려 42개 금융사가 이 BC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듣다 보니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다른 카드사들이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자동차 브랜드라면 BC카드는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는데 그 차들이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고속도로를 전국에 쫙 깔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톨게이트 요금을 받는 셈이네요. 내 차가 아니어도 내 도로만 지나가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톨게이트 모델이 BC카드 비즈니스의 아주 핵심적인 수익 구조죠.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구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태생적으로 안게 됩니다.
약점이요? 가만히 앉아서 통행료 받는데 무슨 약점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회원사한테 위탁 수수료 받고 가맹점한테 매입 수수료 받는 구조잖아요. 결국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대한 트럭 회사들, 즉 회원사들이 얼마나 많은 결제 물동량을 발생시키느냐가 수익의 전부란 말이죠.
아, 차가 안 다니면 요금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빼주는 단골 트럭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톨게이트 수수료 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만의 전용 도로를 새로 뚫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버리면 그냥 그날로 매출을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아, 세상에. 수익이 전적으로 다른 회사 트럭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일 큰 단골이 길을 파서 나가버린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그 악몽 같은 파산 상황 질문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BC카드 전체 매출의 무려 37%를 차지하던 우리카드가 2023년 7월에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이탈해버렸더라고요. 아니, 특정 고객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 이상인데 하루아침에 짐 싸서 떠났다니. 저 같으면 진짜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요. 파산 안 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BC카드가 직면한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카드의 이탈이 이들이 맞은 세 가지 큰 위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37%가 날아갔는데 더 있다고요.
이건 거의 구조적인 연쇄붕괴 상황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폭풍이 규제 리스크였어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계속되면서 2025년 2월에 벌써 14차 우대 수수료율 인하가 단행됐거든요.
수수료를 또 내리라고 한 거군요.
네, 구체적인 타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에만 BC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무려 1,443억 원이나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1,400억 원이요? 1년도 아니고 상반기에만요?
네. 영세의 가맹점에서 결제 일어나는 건 이제 사실상 처리할수록 적자거나 그냥 본전치기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와, 숨 막히네요.
거기에 두 번째 폭풍, 바로 빅테크의 역습이 덮쳤죠. 2023년에 이미 모바일 기기 결제 비중이 우리가 아는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넘어섰거든요. 50.5%를 찍었고요. 2025년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들의 점유율이 54.9%에 달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삼중고를 아까 그 비유로 정리하자면 이러네요. 정부 규제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은 반토막이 났는데 사람들은 트럭을 안 타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비행 드론을 타고 아예 하늘로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큰 트럭 회사인 우리카드마저 자기 길 파서 떠나버린 거고요.
아주 철턱 같은 요약입니다.
아니, 이건 뭐 위기라는 단어로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대체 이 무너져 내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2026년에 취임한 김영우 신임 대표는 대체 무슨 수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마법이라고 부려야 할 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BC카드의 아주 처절하고도 극적인 피벗, 즉 사업 전환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꺼낸 첫 번째 생존 카드는 바로 데이터 권력입니다.
데이터 권력이요?
네. BC카드가 현재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데이터 관련 핵심 인허가 4종을 전부 다 쥐고 있거든요.
4종이면 어떤 것들이죠?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이른바 CB, 그리고 민간 데이터 전문기관까지 이 네 가지를 싹 다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마이데이터나 가명정보결합 이런 건 뉴스에서 봐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무적으로 도대체 어떤 파괴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왜 붕괴하는 회사에 구명조끼가 될 수 있죠?
아, 이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이 동네에서 카페를 하나 창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기존 은행들은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줄 때 여러분의 아파트 전세금이나 과거 대출 기록 같은 제한적인 정보만 보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서류 떼오라고 하잖아요.
치의 커피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 단골 손님 재방문율은 어떤지 그냥 훤히 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아, 메인망을 깔아놨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기업인 KT의 방대한 통신 데이터를 딱 결합해버리는 거죠.
통신 데이터요? KT 기지국 정보 같은 거요?
정답입니다. 이 카페 앞 골목에 20대 여성들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밤 9시에 가장 많이 잡힌다. 이런 식의 아주 정교한 유동인구 정보까지 합쳐버리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결제 데이터에다가 통신 위치 데이터까지 싹 다 섞어버린다고요?
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 카페가 앞으로 6개월 뒤에 망할지 아니면 대박이 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사업자 CB의 진짜 무서운 힘이죠. 이제 얘네는 단순히 결제망만 제공하는 톨게이트 직원이 아니에요. 320만 가맹점과 KT 가입자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상권 분석과 신용평가라는 아주 거대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주무르는 권력자로 진화를 해버린 겁니다.
약간 소름 돋았네요. 내가 카드를 어디서 얼마 긁었는지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 어느 골목을 언제 지나갔는지까지 입체적으로 다 엮어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권력이라면 두 번째 피벗 전략은 뭔가요? 제가 보고서를 미리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같은 글로벌 진출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백엔드 장악 전략이죠.
근데 저기요, 제가 여기서 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장차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 플라스틱 신용카드 정말 안 쓰거든요. 그냥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스마트폰 꺼내서 고페이나 그랩페이 같은 QR코드로 다 결제한단 말이에요. 모바일 간편결제가 이미 시장을 다 먹었는데 굳이 낡아빠진 신용카드 인프라를 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고페이나 그랩페이가 인도네시아의 프론트엔드, 즉 소비자가 매일 쳐다보고 누르는 그 스마트폰 화면을 완벽하게 장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화면 뒤에 뭐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QR로 띡 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나면요. 그 돈이 상인의 은행 계좌로 아주 안전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백엔드 정산망, 일종의 배관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정산 시스템이요?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은행 계좌 보유율이 아직 국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 거대한 섬나라에 수많은 지방은행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백엔드 배관 인프라가 극도로 파편화되어 있고 너무 취약해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에 번쩍거리는 화려한 수도꼭지는 달아났는데 정작 벽 뒤에 숨겨진 물을 내는 수도관은 막 구멍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군요.
와, 비유 천재신데요. 정확합니다. BC카드는 거기 가서 플라스틱 카드를 팔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의 만드리 은행이나 27개 지방정부 은행 연합 시스템 안에다가 그 튼튼한 수도관 인프라 자체를 깔아주러 들어간 겁니다.
대박이네요.
한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단 1초의 장애도 없이 그 엄청난 트래픽의 결제를 완벽하게 정산해온 그 무결점 백엔드 기술력을 통째로 인도네시아에 이식해버리는 거죠. 화려한 핀테크 앱들이 앞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결국 뒤에서 돈을 정산해주고 짭짤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진정한 인프라 지배자가 되겠다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거 전략 진짜 똑똑하네요. 남들이 금광 앞에서 서로 곡괭이질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울 때 뒤에서 조용히 청바지 팔고 물 파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략인 B2C 직접 진출. 그 보고서에 나온 바로 카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인프라만 깔아주던 회사가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건데 보니까 2년 만에 회원 수가 90%나 폭증해서 354만 명을 찍었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원래 고객인 40개 중소 카드사나 은행들한테 고속도로 빌려주고 통행료 받는 게 본업인데 갑자기 자기가 직접 트럭 회사를 차려서 화물을 나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장 야 너희가 왜 우리 손님 뺏어가냐 하고 엄청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업계용으로 완전히 카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자기 시장 잠식 우려가 너무 큰 도박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모순적인 구조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C카드는 이 아킬레스건을 페이북이라는 자신들의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 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방어해내고 있어요.
앱으로 방어를 한다고요?
네, 현재 페이북의 한 달 활성 이용자 수, 즉 MAU가 무려 720만 명에 달합니다. BC카드는 이 거대한 앱 안에서 자신들의 바로카드하고 기존 회원사들의 카드를 소비자가 동시에 나란히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아예 묶어버렸어요.
아니, 앱 하나로 경쟁사를 다 품어버린다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지방은행이 모바일 결제 시대에 맞춰서 자체 결제 앱을 새로 하나 개발하려고 해보세요. 수백억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유지보수도 막막하고요. 그때 BC카드가 쓱 다가가서 제안하는 거죠. 야, 너희 굳이 그 큰 돈 들여서 앱 만들지 말고 우리 페이북 안에 너희 은행 카드 그냥 등록하게 해줄게. 우리 720만 명 트래픽 너희 마음껏 공짜로 써. 이렇게 생태계를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회원사 입장에서는 개발비용 싹 아끼고 모바일 시대의 고객 이탈도 막을 수 있으니까 윈윈이죠. 근데 BC카드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 지방은행 카드를 쓰려고 페이북 앱에 딱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팝업이나 배너로 이번 달은 우리 바로카드로 결제하시면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하면서 아주 정교한 타겟팅 광고를 쓸 수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밖에서 남의 파이 뺏겠다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고 매력적인 온실을 하나 떡하니 지어놓고 경쟁사들까지 야일로와 해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낙인시켜버리는 아주 고도의 동적 균형 전략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걸 넘어서 플랫폼 트래픽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면서 회원사와 공존해버리는 생존 방식인 거죠.
좋습니다. 데이터 권력 독점, 글로벌 백엔드망 장악,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B2C 함정까지 서류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피벗 전략이 진짜 완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충돌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엄청나게 빠르고 혁신적인 사업 전환 전략들은 보통 덩치가 좀 작고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보고서 4섹션을 보니까 BC카드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고 평균 근속 연소가 12.9년이나 되더라고요. 좋게 포장하면 엄청 안정적이고 베테랑인 거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겁고 궁뜬 조직일 텐데 이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DNA가 기존의 인프라 DNA랑 한 조직 안에서 섞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문화적 충돌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조직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뼈아픈 한계 상황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지금 이 회사 안에서는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모드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BC카드의 본업인 결제 승인과 매입 정산 업무. 이거 단 0.1초라도 서버 장애가 나거나 단 1원이라도 정산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전국구 뉴스 일면에 나고 금융당국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난리가 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서는 무결점과 극도의 보수성이 생명입니다. 돌다리도 10번 두드려보고 건너야죠. 절대 네버 실패해선 안 되는 영역입니다.
돌다리 10번 두드려야죠. 근데 아까 방금 말한 신사업들은 인도네시아 가고 데이터 섞고 이러려면 실패를 무릅쓰고 엄청 빨리 도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홈지에 시장 개척하러 가고 이중 데이터 결합해서 전에 없던 상품 만들고 MZ세대 꼬시려고 바로카드 마케팅하고 이런 건 무조건 빠르게 시도하고 시원하게 깨지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애자일 문화가 필수적이거든요.
속도가 생명이죠?
네. 그런데 이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물과 기름 같은 문화를 한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동시에 소화해내야 하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압박감인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수천만 건의 결제 데이터가 오가는 그 핵심 서버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해요.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리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 숨막히는 보수적인 업무잖아요.
피가 마르죠.
그런데 점심 먹고 오후 2시가 되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핀테크 업체 인수 전략을 막 공격적으로 짜야 하고 퇴근 직전 5시 반에는 20대 대학생들을 꼬시기 위한 아주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마케팅 문구를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직무 하나가 요구하는 학습 곡선과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을지 확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BC카드의 인재상이 단순한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철저한 생존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도전, 성실, 신뢰, 열정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걸 실제 실무 언어로 번역해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어떻게 번역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그 무결점의 결제 인프라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내는 그 집요함을 뜻하고요. 신뢰는 개인의 그 초민감한 소비 행태, 결제 정보를 다루는 페이먼트 산업의 필수적인 윤리 감수성입니다.
아, 무겁네요, 벌써.
반면에 도전과 열정은 데이터와 글로벌이라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바다로 기꺼이 뛰어드는 스타트업의 공격성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극단적인 두 개의 자아를 아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인재들만이 그 1225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하중을 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분들 연봉 1억 2천 받을 만하네요.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는군요. 자, 오늘 우리는 한국 카드 결제 시장의 배관공 역할을 충실히 해오던 BC카드가 어떻게 최대 고객 이탈이라는 폭풍을 맞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KT 통신 데이터를 엮고 인도네시아에 아예 새로운 배관을 깔고 거대한 앱 생태계로 경쟁사를 품으면서 진화하고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이내믹한 여정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단순한 한 회사의 눈물겨운 생존기가 아니라 도로 포장만 하던 낡은 고속도로가 최첨단 데이터 땜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라이브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매일매일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커피값을 결제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이 편리한 결제의 변화 속에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떡하니 숨어 있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에 아주 짧게 언급된 BNPL, 즉 선결제 후 지불 서비스나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핀테크의 최전선에 있는 기술들이죠.
네,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런 신개념 지불 수단들이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 망을 아예 완벽하게 우회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BC카드가 지금 이빨 꽉 깨물고 열심히 보수공사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 고속도로 자체가 아예 세상에서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말입니다.
도로 자체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진짜 그때가 오면 BC카드가 지금 사활을 걸고 긁어모으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 권력은 그 거대한 파도를 넘게 해줄 궁극의 구명조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낡은 레거시 시스템과 함께 심해로 가라앉게 만드는 엄청나게 무거운 낯이 될까요?
와, 오늘 이후로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딱 가져다 대실 때 딱 1초만 그 결제망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그 배관망 뒤에서 지금 누가 여러분의 지갑 데이터를 움켜쥐고 미래의 금융 권력을 설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와, 내가 무심코 쓰는 이 1초의 결제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생존 무기이자 또 거대한 미래 권력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인사이트네요. 좋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번 결제가 오늘 이후로 조금은 다르게 그리고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